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시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십계명은 율법이지요. 율법 중에 가장 그 기초가 되고 또 모든 것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 있어야 그것에 위반되는 것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길에 가면은 여기 앞길은 25마일 달린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넘으면 과속이지요. 그 25마일이라는 그 팻말이 없으면, 그 규정이 없으면은 거기는 얼마를 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안 하면은 위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그 법을 주셨나? 그 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익혔던 모든 것들, 그 종살이 하면서 그삶 속에,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맛보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수 있도록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제멋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소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육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멋대로예요. 양이 다 제갈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각기. 근데 그 양이 각각 제갈길을 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나, 안전할 수가 있나, 그들이 정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유익한 거를 다 스스로 그 준비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나? 아니잖아요. 제멋대로 가긴 가는데 그렇게 되면 함정에 빠지고 맹세에 먹히고 아니면은 낭떠러지 떨어지고 아니면 먹을 것도 찾지 못해서 굶고 춥고 더운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데 가다가 어렵고 가다 힘들고 가다 슬프고 가다가 참 아프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사람끼리 서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양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서로 똑같은 주제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정말 그 율법에서 떠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비춰 주시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내 구속함이 되셔서, 내가 지금 율법에서 어긋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고 율법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이제는 뭐예요? 그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고 무거워할 것도 없어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이루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의 죄 속에서 우리 들여다보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뭐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사는 길이 어떤가, 빛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새로 누리며 즐기며 체험하며 또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익혔던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다 악인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인생은 모두 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육 안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악의예요. 나쁜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뜻.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그분만이 선하셔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뜻.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예요. 그러니까 악한 꾀예요. 그 악한 꾀를 우리 좇게 돼 있지요. 우리 죄인의 길. 뭐 죄 졌지요. 또 죄 짓고 있지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살면 죄 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안 옮겨지죠. 오만한 자리의 자리.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잣대질하고 다른 사람을 없애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 손바닥에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이 옳으니 아니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상하니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옳다고 자꾸 주장해야 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옮겨주신 이는 하나님이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는 그 사람이 복되던 것처럼 정말 용서받고 가리우심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뭐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때 그 율법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해라 하지 마라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노사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고서 자기 들여다보고 살면은 율법은 묵상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묵상할수록 매이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고 율법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서 지금 이 말씀대로 나를 살리고 계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분이 역사하고 계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이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만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씻음받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요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실 거야. 기대가 되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지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우리가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오지 않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가지고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 안에 빛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얘기는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남보고 행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에게는 짐을 줘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시 상고하면서 제일 기쁜 건 뭐예요? 이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시니까 내 안에 오셔서 이 계명대로 살게끔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리라. 그거죠. 우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건 지금 안 보이는 세계예요. 우리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지요. 그래도 공경하는 게 어느 태도로 나타나지요. 뭐 살인, 간음,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행위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 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올바로 그 세워주신 자리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율법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주장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는 것처럼 보여도 회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열 번째 계명 이거는 탐내지 마라예요. 이 탐내지 마라는 사실은 행위적으로도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탐내는 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탐낸다는 것은 그냥 아 갖고 싶다 거기에서 조금 지나친 거죠. 집착하는 거죠. 그걸 꼭 갖고 싶은 거 꼭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이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예요. 우리 남편들이 남의 집 부인을 탐내면은 속상하죠. 근데 이 말씀이 있는 거는 남편들이 아마 그렇지요. 내 아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가 아니라 자꾸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나오고 어려운 게 나오지요. 남의 떡이 더 크고 좋아 보이지요. 자기 부인은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신선하고 예쁘고 좋은 거를 원하지요. 사람은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또 그 사람이 상한 거, 그 사람의 가진 여러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항상 새 것을 좋아하고 항상 네, 정말 그 자기의 원하는 그 그림. 그래, 남자들이요, 그 여자들 사진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할 때 절대로 할머니나 저거 한 사람 붙이지 않지요. 자기가 예쁘다고 느끼고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진들을 붙이겠죠. 그것이 그 마음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원함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것이 탐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 자기가 늙어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남 늙은 거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할머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뭐 할머니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저항이 없어요.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슬퍼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으로 그냥 나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주 안에선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마음으로 제가 거울을 보지 않을 때는 저의 나이랑 저의 과 할머니 때는 것이 나를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남의 왜 여자를 남의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나 그것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불평도 되고요. 또 그것으로 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그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내 것이 있는데도 더 갖고 싶은 또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아내를 탐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 대한 그것도 되고 그 상대방의 또 가정, 그 상대방의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것도 깨는 일이죠. 양쪽을 다 깨는 일이에요. 지금 이웃의 아내죠. 근데 여기는 이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웃은요, 우리의 손이 닿고 눈이 닿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뭐가 보여지는 그러한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더 좋아 보일까? 왜 그게 갖고 싶을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를 말씀 앞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를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해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정확히 사람이 어떠한 그 존재라는 거, 인간이 얼마만큼 의지할 만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만한 그러한 그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맺혀서 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한 게 드러났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했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한 그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줬을 때 부모들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꼭 무슨 만들었다가 갔다가 누명 씌우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이가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안 믿으면 누가 부모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겠느냐 얘기예요. 완전히 내가 그 아이를 나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 같이 그 부모가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사실은 했거든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시키는 건데 그 부모가 아이 말 안 믿으면 누가 믿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일 것도 같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또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일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일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아니하면 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자랑될 만한 것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제 거짓 증거 얘기했는데 그게 다 거짓 증거죠. 근데 그거를 믿어주는 게 우리가 옳은 거냐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멀고 먼 누구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촌이 밭사면 배 아프대면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뭘 사던 그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분가를 해서 결혼을 해서 나가니까요. 같이 내 아이로서 살 때는 그냥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냥 같이 이게 우리 집 하면서 사는 건데 각기 직장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를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내가 좀 잘 사는 아이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아이를 기뻐하면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어때요? 금방 상처 입겠고요. 내가 그 아이를 조금 더 웃어주면은 엄마는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생각할 것 같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엄마한테 뭔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서 엄마는 형만 좋아해. 아니요, 동생만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제 여자 형제들이 우리가 네 형제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다 다르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을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도 다 안 그러리라. 그게 아닌 거를 알았어요. 제가 동생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는 제가 뭐라 그럴까.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난 하나님으로 좋게요 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가진 것이 나에게 탐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이 되었지 실제로는 그것이 굉장히 상함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월감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 많은 형제들 많은 지체들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거를 봤어요. 저는 제가 아니면 딴 사람도 아닌 줄 알았고 제가 가졌으면 딴 사람도 가진 줄 알았는데 은혜로 안 되는 거와 우리 원래 갖고 있는 것은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서 안 할 수 있는 건 정말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원래 모습은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너무 하나님이 좋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지요. 저도 그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왜 안 느끼지요? 나는 왜 안 되지요?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건 벌써 보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으면 벌써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보는 눈이 있었고 나에게 듣는 귀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것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기쁜 거라고. 제가 기쁜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뭐를 해줘서 뭐를 어때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자체로 내가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쁜 거고. 그것이 나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탐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부요함이 되는 거지요. 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신데.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걸 보는 여러분들은 그분이 안 계시냐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의 반응에 왜 선교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예요. 저는 영적으로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탐내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안에도 계신 하나님인데 왜 탐내? 그거를 누리지. 오늘 이렇게 대학부 아이가 이제 일본에 그 와서 잠깐 같이 생활을 했어요. 참 어려워서 와서 있었는데 선교사님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응? 하나님하고 그런 교제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걔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화가 나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거를 탐내는 것도 사실 그게 그 좋은 거 사모함하고 좀 달라요. 이 탐낸다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말하자면 범죄예요. 주셨는데 계신데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사랑하셨.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이 똑같은 보혈의 은총을 주셨고 똑같이 구원하셨고 똑같이 앞으로도 보장하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잘 안 받아들여요. 말은 알아듣는데 마음이 그거를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굴복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라 그랬는데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 그것도 지금 아내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아내를 누가 탐내면 참 큰일인데. 그렇잖아요?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별거별거를 다 탐내는 거예요. 집도 밭도. 왜 탐내냐? 나보다 큰 것 같고 그걸 가지면 내가 더 커질 것 같고 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세계, 나의 어떠한 그 위치를 내가 크게 높게 불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 우리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다 그러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우리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예로 든 말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옆에 한 마리 양을 가진 그 사람이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 거 하는 그러한 것을 예로 들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도 인생으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는 아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육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잔이 넘치면 우리는 도적질할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잔이 벌써 넘쳐서 넘친다는 건 뭐예요? 흘러나가는 것이요. 남에게 나눠주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탐내는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감춰진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냐? 그것이 뭐예요? 나를 세우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지경, 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말 내 나라 만들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지은 신이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근데 이 탐욕이 그러한 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 누구보다도 흡족하게 모든 것을 내차지하고 싶은 마음. 우리 이쁜 거, 좋은 거를 내가 가졌을 때는 좋지만 그것을 남이 가졌을 때면 어때요? 내가 가졌을 땐 자랑하고 남이 가졌을 땐 헐뜯죠. 내가 가졌을 때는 남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이 자랑할 때는 비웃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 놓고. 자기 아내를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름다운 자여, 당신은 나의 귀한 자라 고백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자기가 행복할 텐데 남의 아내를 탐내는 그 마음은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실.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족하지 않는 것. 그것도 다 은혜인데, 거저 받은 건데. 아무도 뭐를 갖고 태어난 자가 없고, 뭐를 갖고 죽을 수 있는, 죽어 뭐 무덤에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갖고 싶어 하고 탐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이 사람 거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파트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이 손은 다 하나님 거지만 A라는 사람에게 주셨고, 이거는 B라는 사람에게 주셨고, 이 집은 이 사람, 또 저 집은 저 사람. 그 하나님의 배치와 분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거를 깨고 다 내 것 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거기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관계나 그러한 영적인 거나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내와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남정, 여정, 뭐 소나 낙이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외모도 탐내고요. 그 사람이 가진 기술도 탐내고요. 그 사람이 가진 관계도 탐내요. 저희 집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저희 가족들, 형제들이 다 예수 안에서 소위 말하면 주의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참 저희들 빚진 자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가졌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가졌고, 믿지 않는 그 친족들 사이에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그들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은 그것이 탐내는 것과 되는데, 그런데도 얻고자 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왜 다툼이 있냐? 서로 그거 가지려 해서가 아니냐? 원하는데도 갖지 못하고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싸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이고 뺏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그냥 갖고 와버린 거예요, 탐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려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스스로 죄에서 자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도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다스려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탐나는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체를 그분이 비춰서 밝혀주셔서 그거를 버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거가 그대로 키워지면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탐남이 지나면은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법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들을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실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영과 혼을 가르고 그 골수를 쪼개는 그 깊숙이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벌거숭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여다봐서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골수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요. 말씀만이 그것을 비춰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엔 지금 성공한 아이 같아요.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생에 보장된 것 같은 그러한 벌써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30이 됐는데도 그 아이가 앞으로 그냥 별 탈만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자기는 그 상대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 눌림이 있어요. 항상 뭐가 모자라요. 항상 뭐가 긴장 상태예요. 이것 갖고 대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깨달아요. 그 아이보다 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러한 위치 없어도 주님을 인해서 잔이 넘치고 편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걔는 왜 거기서 놓고 그렇게 뭐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웃하고, 이웃하고의 비교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이웃은 저희 아이가 이제 MIT 대학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보스턴에서 생활할 때에 그 아이들의 주위는 그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뭐 정말 한 달에 1,000불, 2,000불, 뭐 3,000불 그렇게 버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살면은 그게 그냥 뭐 3,000불 받으면 아 많이 받는다지요. 그러나 한 달에 10,000불 이상 버는 사람들 속에서 5,000불 받으면 어때요? 긴장해요. 근데 걔가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집에 얼마나 큰 좋은 자동차에 얼마만큼 여유롭게 사는가가 그 사람들이 지금 그냥 보통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렇지 못하면 갖는 그런 그 상대적 빈곤이라 그럴까? 그것이 자기에게 언제든지 그 뭐랄까 위축되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해서 넘치는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 어려서부터 기도시킨 기도 제목이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였어요. 아직도 기도해요 그거를. 그래 항상 우리 주님만으로 너무나 기쁘잖니. 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걔가 하나님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만으로 좋게요를 고백하는 아이예요. 그래도 그 마음의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웃 삼고 사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한국에서 최고의 그 지식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계에서도 또 그 경제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하다못해 연예계까지라도 사회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즐비한 그런 교회 가면 어떡해요? 자기는 작아 보이지요. 그래서 기타를 아무리 잘 치고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요.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만큼 자기가 잘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예요? 항상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코드 배워가지고 이제부터 저처럼 그냥 악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으로 예배 인도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노래하면 뭐예요? 그 조그마한 정말 힘 갖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나가서 누구 뭐 카네기 홀은 고사하고 아무도 그 사람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같이 찬양하며 같이 즐길 수 있고 그 힘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 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조그만 체력 갖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의 조그마한 가진 것 갖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의 그 주어진 그 시간을 갖고 우리가 누구를 이웃하면서 뭐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정해지잖아요. 탐낼 것을 가진 그러한 이웃들, 그것을 내 이웃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뭔가 더 주고 싶은 자를 이웃으로 보면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한 우리 삶을 살 때 우리는 탐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되게 사는 거예요. 탐내면서 사는 거는 내가 항상 모자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 같고 모자르고 주님 주신 것 같고 우리가 불평하는 삶이에요. 더 있어요. 다고 하는 거머리의 딸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잔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복될 때 어떻게 보여요? 이웃이.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지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내 것을 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니면 그들의 것을 갖고 싶은 분이 이웃이에요. 탐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이미 주신 분입니다. 배고픈 자를 놓고 음식을 놨는데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고 내일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천부께서 다 아신다. 아신다. 주신다지요. 탐내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다 먹을 것을 주셔서 공급하셔서 각기 살리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녀인데 왜 세상에 가진 사람들 가진 것을 왜 탐내요? 오히려 우리는 잔이 넘쳐 부여해서 모든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 남에게 주는 마음을 가진 거 먼저. 탐내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잔이 넘쳐서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그게 복받은 거예요. 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 우리 십계명을 끝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크도다. 부족함이 없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주님 나타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 이 땅에 나누어 주는 자로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우리로 인해서 복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웃이 가진 이 땅의 것들을 탐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